저희 내 받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에 이어서 계속 모십니다. 오늘은 34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까지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신의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나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깔아놓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의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니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제9절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또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신 은혜와 공의를 함께 하길 축원합니다. 지난 33장에 이어서 지난주 오늘 34장 1절로 9절 말씀을 갖고 그분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말씀을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이제 파괴되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가 모세의 중보 기도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9절에 그런 말씀하죠. 9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냐. 이르시오.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리고 회개하듯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러면서 중보에 간청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복은 하나님께서 깨트려진 언약의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심으로 이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34장에 드러난 큰 내용이 이 새로 만든 두 돌판이 1절로 4절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스스로를 성품과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 5절로 9절 말씀 그리고 다시 맺은 언약이 이제 다음 주에 살필 10절부터 28절 말씀 그리고 모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것이 29절부터 35절 말씀 통해서 34장의 내용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모세에게 두 돌판을 다듬어 만들라, 깎아 만들라 했는데 이 다듬어 만들라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가 페살레카인데 이 파살은 죄기 명령으로서 내 자신이 직접 만들라는 의미예요. 어디서 하나 적당한 걸 주워오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 깎아서 네 자신이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돌판 두 개 똑같이 그 사이즈를 만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제기대명사로서 스스로 내 자신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두 돌판을 깨트린 자는 누가 깨트렸어요? 모세가 너희들은 이 율법의 은혜의 말씀을 받을 자격도 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깨트려버렸는데 이 깨트린 것은 그럴 만한 정당한 이유를 모세가 되려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모세가 백성들의 우상 숭배한 모습을 보고 분노한 것은 참 잘한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너 왜 분노했냐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아마 동의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깨트릴 필요까지 있었냐. 그래서 의도가 정당할지라도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 본인이 져야 한다. 그래서 그를 세우는 것도 그를 다시 만드는 것도 제기대명사 누가 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다른에게 전가하거나 세우는 일에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잘못에 감추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비를 깎아 만들어 가지고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에 오를 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어떻게 나타나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금송아지 숭배로 깨어졌던 그런 언약서를 어떻게 다시 쓰겠다는 의미와 같아요. 다시 써주겠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보여주는 영광은 이스라엘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자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영광을 지나며 보여주는 그 성품과 속성을 보여주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밝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모세가 기도하죠. 모세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입니다. 원컨대 이미 3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에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뒤에 감춰서 파이팅의 성격을 내 손으로 덮어서 내 뒤를 볼 것이다 했는 그 모습이 오늘 34장 오늘 5제 6절 말씀 통해서 그것이 응답받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사건 직후에 언약은 깨졌고 백성들은 수치를 당했고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때 모세는 상황의 해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면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고 출애굽하고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신양 나라 삼아서 그렇게 복의 백성으로 삼을 것을 말씀하면서 간증드렸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상황 해결보다는 뭘 보여달라고?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자신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하죠. 교회와 사회는 혼란스럽습니다. 개인의 삶은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이때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떻게 문제 해결할 수 있냐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자각하고 깨닫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을 6절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내가 누구인지 내 영광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소개서처럼 선언해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신 영광은 단순히 시각적인 그런 찬란함, 불이 번쩍이고 하늘에 번개가 치고 불이 나오고 소리가 들리고 그런 시각적이 아니라 외형적인 걸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속성 그 자체를 보여주시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신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성취되었는가? 이것은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눈앞에 우리 속에서 다시 나타났다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대지를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34장 6절에 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 일곱 가지가 무엇이며 또 그 영광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경고가 되는가 이 세 주제를 갖고 오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시각적 형상이 아니라 들려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 모세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이름과 성품을 선포하십니다. 그 영광은 눈부신 빛 이전에 거룩한 성품의 이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가사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예. 먼저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인가? 여호와.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3장 할 때 우리가 살폈죠. 여호와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that I am.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장면이 거기 기록되는데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그 하나님 누구냐? 그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하라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는 자존하고 자유하신 자다. 영원한 신이고 언약자다.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약속하면 변개치 않냐는 것을 어떻게 한다?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다. 사람은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것이 그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선포하신 것은 그 시행하는 것은 자유롭게 그것을 이루시고 지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뜻에 아직 동작이 끝나지 않은 상태, 그죠?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호와 이름 속에서 등장해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자비로운 하나님. 이것은 상한 자에게 먼저 움직이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비롭다라는 나훔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비로움의 동정심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비로운 동정심 마음. 그래서 이 어근이 어디서 나왔냐면 어머니의 모태의 자궁 거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향해 느끼는 깊은 연민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죄인을 볼 때 움직이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 그것이 뭐라고요? 자비로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우리가 나눴잖아요. 누가 더 안타까워할까? 누가 더 좁아진 것일까? 하나님이 더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로운 하나님. 이것은 은혜란 의미 자체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기꺼이 은혜롭다, 은혜로운 한운이라 한다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죠. 일방적으로 배신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을 보니까 아비가 자식을 어떻게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참으로 하나님은 자비롭고 어떠하다 은혜로우신 분임을 그 속성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인내의 길이를 보여주죠. 인내의 길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요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큐티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가 18장, 19장 가서도 몇 번씩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탈모드에는 몇 번 용서하라고 그래요? 세 번이면 충분하다고 그래요. 세 번.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건 끝까지죠. 무한대죠. 그만큼 길이, 인내의 길이가 깊어지는 모습, 또 그만큼 참고 용납하는 모습.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이제 직역하면 이 두 단어인데요. 하나는 아프라는 단어는 코예요, 코. 그리고 아레크라는 단어는 길다. 코가 길다라는 것이 이제 단어의 의미인데, 직역하면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욱 하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탕자가 스스로 뉘우쳐서 어디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아버지의 시각은 항상 어디 있어요? 동구방 마을 어귀에 들어오자마자 사람들 눈에 띄기 전에 뭐 얼른 안아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늘 거기 시선이 머물러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탕자 돌아온 탕자의 클라이막스는 탕자가 뉘우치고 돌아 탕자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우린 잘못 깨달으면 아이고 그거 철 들어서 돌아왔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 인내하면서 끝까지 시선이 거기에 고정돼서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이 도자기를 굽는 장인의 모습의 인내를 한번 보세요. 이 도자기의 장인은 흙이 완성되기까지 수십 번 모양을 다듬고 깨지면 다시 빚고 다시 기다리고 결코 서두르지 않아서 어떻게 만들죠?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이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장인의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쉽게 포기하지 않는 마치 질그릇처럼 빚어주시는 그런 장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구원받기까지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때 종말의 시간을 어떻게 하죠? 늦추시는 거예요. 유예하는 거예요. 디엔드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유예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향한 인내는 우리가 이미 구약성경 어디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고 신약의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뭐 우리 가라지 뽑아낼까요? 일꾼들이 말하니까 뭐래요? 그러다가 알고까지 다친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맞습니다. 원수를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인자가 풍성하다 할 때 인자의 모습은 헤세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헤세드, 이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언약의 기초에서 충성스럽게 그것을 이루고 이루겠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 사랑했다, 미워했다 그런 거 아니라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풍성하신 사랑. 그러니까 인자와 자비가 성실하신 것은 그 근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있는 겁니다. 사랑.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인해서 기억을 잃고 남편도 알아보지 못해요. 얼마나 황망했어요. 그냥? 아저씨 누구야? 남편한테 그러는데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러나 남편은 매일 병원 찾아가서 아내의 손을 붙잡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당신을 기억해. 그러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돌보는 사랑, 헤세드의 언약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와 감정에 따라서 바꾸지 않고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언약적인 사랑, 이것이 헤세드. 그리고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말할 수만 없죠. 이 진실은 에메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진실, 신실, 견고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에 우리의 삶을 걸 수 있게 하는 토대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서 그 말씀의 삶을 걸 수 있는 토대. 오늘 선데이스쿨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시어든 나를 명해서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 그럴 때 베드로가 뭐래요? 예수님 말씀하 오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신뢰하고 걸었죠. 그렇죠? 그것처럼 그분의 약속에 우리 삶을 걸 수 있게 하는 토대,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진실이라는 얘기예요. 진실. 자, 그 다음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 하나님, 이것은 세대를 넘어가서 끝까지 베푸시는 은혜죠. 그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한 세대에 끝나지 않고 자녀나 손주나 그 다음 세대까지 언약의 줄을 이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냥 내 세대만 잘 버티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세대를 넘어서 자손 만대까지 역사하시는 은혜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할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자신들의 자녀와 손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 기도의 열매는 자손과 손주,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기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한 세대에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천대까지 이어지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비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죄를 사하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어떻게 하다? 보응하겠다 말씀합니다.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어떻게 한다? 면제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용서와 공의가 동시에 공존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뭐와 뭐? 용서와 공의.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그죠? 얼굴이 있고 뒤에 텔사이드 있듯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공의가 보여지고 있죠. 죄는 사하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판사가 자신의 아들이 법을 어긴 사건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판사는 법대로 치리하고 그 아들에게 벌금을 물리는데 그것이 누구 복에서 나와요? 아버지의 복에서 나와서 그 벌금을 대신 지불합니다. 공의는 지키면서도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죄를 사하되 죄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계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요약하면 두 가지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를 씻음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걸쳐 인자와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은 결단코 면제치 않고 그 자녀 3, 4대까지 하나님의 것을 보응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냐? 거기 이제 8절, 9절 말씀 읽어줍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어떻게 했다고? 경배했다. 말씀 앞에 교만하지 않고 당연히 여기지 않고 경배하며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받는 자세예요. 두 번째 모세는 회개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복을 간구하는데 그 복이 마지막 구절 끝자락이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주옵소서. 모세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그렇게 말씀 앞에 반응을 보였다면 우리도 마땅히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의 복을 끌어내는 그런 기도를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죄는 용서하면서 그 공의를 훼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이 구약 전체와 또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최종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것이 다 십자가에서 뭐가 드러나요?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는 모세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모든 선한 속성들이 한때 모여 완전하게 나타난 영광의 절정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대지가 바로 그거죠. 이 영광이 누구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에 있는 말씀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34장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고 또 선포될 때 신약에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것이 완성됐다고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 히브리어로 아까 살폈던 헤세드와 에메드, 진실. 그래서 요한은 말하죠. 모세가 본 영광, 그 인자와 진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예수 안에서 우리 눈앞에 서 계신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모습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와 창기와 병자에게 다가가실 때마다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모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세리에게는 정죄하지 아니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러면서 예수의 자비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보여주는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절정을 또 보여주고 있죠. 제자들의 두난과 유대인들의 오해,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 살펴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둔합니까? 얼마나 못 깨닫습니까? 그죠? 예. 물론 제자들도 헷갈려하지만 여전히 못 깨달아서 결국은 맹인을 치유해주면서 이게 너네 상태다, 눈 뜨고 보지 못하는 그 상태까지 일러주게 됩니다. 종교 지지의 적대 속에서 예수는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조롱한 자를 향해서 어떡하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에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살아계신, 살아 움직이는 주의 모습을 성취시키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는 인자와 진실이 충만한 언약의 성취였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와 또 진실인 에메드가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고, 진실은 죄에 대한 심판을 실제로 집행하신 공의의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자 그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대신 그 심판을 누구한테 쏟아요? 아들한테 쏟으심으로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죄사함과 공의가 만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의 7절 말씀은 그 긴장감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되 죄의 대가를 그냥 없애지 않냐고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받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고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을 만큼 우리 안에 있는 속성과 내면의 우리 인격 갖고는 그럴 만한 조건이 그만큼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의가 밖에서부터 우리한테 들어와야 돼. 그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전이 돼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겨져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동시에 공의롭고 진실한 분으로 완전히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바로 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비의 얼굴, 은혜의 손길, 오래 참으심의 인내, 또 인자와 진실한 충만함, 죄를 사하시되 공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 자체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충족, 뭐죠? 죄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보응하겠다는 그 보응이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감가하지 않고 형벌받을 자에게 면제하지 않으시는 그 공의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대신 보응하신 사건,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이로써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그런 심판이 온전히 시행됐고, 그 다음에 자비의 성취, 용서죠. 그 용서가 하나님 본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자비와 은혜, 인자와 용서를 거저 받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증명의 장소가 바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하면서 이 십자가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신앙에 철이 들 수 없어요. 그 받을 형벌이 누가 받을 거야? 내가 받을 건데. 그래서 십자가를 뛰어넘고는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심으로 자기의 공의를 지키시는 동시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 은혜 이것을 확증해 보여줬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모세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모든 선한 속성들이 한데 모아서 완전히 나타난 영광의 절정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34장에 모세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의 영광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완성되었다면 그것을 받은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와 경고가 될 것인가? 예수 안에 드러난 이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첫 번째 우리에게 뭘 주세요? 위로를 주세요. 하나님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뭐에도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죠? 붙잡아 주시죠. 그것이 오늘 선데이 스쿨 통해서 배운 교훈의 말씀 아닙니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실패보다 어떻게 더 크신 분입니다. 또 넘어졌네라고 자책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여전히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린 변화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십니다. 우리는 성화가 점점 느려지고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신앙의 롤러코스터 때 어느 때는 막 충만하고 어느 때는 슬럼프에 빠져서 그렇게 후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를 알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옆에 우리가 항상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걸을 수 있겠니? 하면서 이렇게 힘을 주시고 다시 걷게 하십니다. 또 미래 세대까지 책임져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봅니다. 자녀, 그 다음 세대까지 불안이 큰 시대이죠. 그러나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교회의 미래를 우리보다 더 깊이 길게 보고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느린 변화 속에서도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시는 분인 것입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아이를 자전거를 가르쳐줄 때 뒤에서 잡아주죠. 넘어지죠. 또 붙들어지죠. 넘어지죠. 또 붙들어지죠. 그렇죠? 마치 반복해서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넘어짐을 보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너무 안 돼. 너무 안 돼. 나 넘어져. 너무 안 돼. 어느덧 났어. 그렇죠? 잘 섰어. 그렇죠? 그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위로는 뭐냐? 십자가는 죄책감의 끝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는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수준으로 죄를 완전히 제거해버리십니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안개처럼 도말해버리고 등 뒤로 던지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과거의 죄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자기의 이해가 생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선언은 감정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고 승인이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 있다면 그럼 경고는 무엇일까? 경고도 드려야겠죠? 자 경고. 은혜를 값싸게 만드실 만한 얘기예요. 이 영광은 위로만 아니라 경고들인데 죄를 가볍게 여기는 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는 용서해주지만 그 악행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어떻게 한다? 보응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괜찮다, 다 이해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뭘 경각심을 가져야 돼?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그걸 보라는 선언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형벌과 내가 당할 고난의 형벌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라는 경고입니다. 주님이 다 대신 해줬기 때문에 괜찮아 마이가. 그랬을 때 내가 어찌 득지하리요. 누가 말하는 거야? 요셉이. 요셉 나하고 좀 같이 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디발레네가 유혹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찌 여호와께 득지하리요. 이 CP가 흘려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볍게 여기는 그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다. 내가 대신 대속의 값을 치르렀다. 하나님으로 입장에 말하면 네가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그 죄 때문에 나는 네 아들을 내어줬어. 네 아들을 죽게 했어. 그래서 죄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신앙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오래 참으심을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신다고 새떨같이 많은 날 뭐 내일 회개하지 그게 아니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신다고 해서 결코 진노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개를 미루는 현대인에게 하나님의 인내는 심판을 향한 유예일 뿐인 것입니다. 유예. 돼지를 잘 키워서 잡아먹을 날을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유예인 거예요. 언젠간 돌아온다. 회개를 미루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고 악용하는 태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종에게로 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심판의 약속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은 위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여 심판에 대한 두려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심판의 약속도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심판은 두 가지 양면이에요. 구원과 심판입니다. 구원과 심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고 백부자 심판했을 때는 열심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자에게는 구원의 자리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 않고 죄의 길로 간 그 결과의 모습은 영원한 형벌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이 영광을 듣고 그죠? 하나님의 속성에 드러난 그 영광을 듣고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합니다.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써놓은 시험장은 말합니다. 인간은 무릎 꿇는 존재이다. 다만 그뿐일 뿐이다. 누구 앞에서?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듣고 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할 일이 뭐예요? 무릎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경배하는 존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 중심을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기 중심, 내 만족, 내 성공에 익숙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자아를 무너뜨리고 다시금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금 빚으시고 만드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모세는 뭘 봤어요? 하나님의 등을 봤어요. 우리는 누구를 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성품을 선포하시면서 그 33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24장에 와서 34장에 와서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6, 7절 말씀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의 영광에 자신의 속성을 선포해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자비와 은혜, 오래 참으심과 인자와 진실과 공의, 죄를 사하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 앞에 우리는 위로받고 동시에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세에게 당신의 모든 선한 형상을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영광과 그 속성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구한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게 하려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설교를 모세에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될 때 인간은 단지 것이 귀의 경험이나 눈의 경험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하죠? 한 인격과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귀로 듣고 묻게 됩니다. 지금도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깨닫고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 예배자로 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경험했듯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그 영광에 압도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십시오. 모세의 생애 이 경험은 일생의 남은 여생 40년의 모진 그런 삶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게 하고 견디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 생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붙잡아주고 거룩한 길을 걷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이 영광 앞에서 하나님이 받은 이 속성 앞에서 위로만 받고 있는가 아니면 경고도 듣고 있는가? 나는 이 영광 앞에서 엎드려 경비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중심, 내 계획, 내 의를 붙들고 여전히 살아가는가? 나는 이 영광을 단지 교리로만 아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비춰지고 내 삶을 다시금 재정리하는 은혜를 입은 자인가? 그래서 우리는 주부에 쉬었던 것처럼 그 성품을 깨달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안을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내 삶에 비춰보고 내 삶을 정리해서 다시금 거룩한 예배자로 저 앞에 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